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의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그냥 어딘지 모르고 살피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미 뭐 한번 역사적인 것을 계속 훈련해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항상 어디쯤인가를 살피면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후 이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명자로서의 삶은 살아가던 그 시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바로 시작되는 시기가 350년간 지속됐던 이제 사사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그들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로소 그 사명자의 그 시기, 그때가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점점 이 사명의 땅에 정착했던 그 정착의 이유, 가나안에 저들이 들어갔던 그 부르심의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점점 잃어가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전쟁이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지만 겉으로는 굉장한 승리였지만 정말 99% 이겼지만 그 안에는 1% 대충 순종하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그런 승리에 도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냥 대충 순종하고 유사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런 삶의 결과가 곧바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인으로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다시 짓밟히고 주변에 그 남겨뒀던 그 족속들에게 고통당하고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도저히 힘들고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위기를 구원할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원래 약속했던 그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사명자리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놓으면 이들은 또다시 그 사명을 망각하고 범죄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면 또 그 짓밟히게 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이런 시대가 계속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던 뭐 엘리 제사장이나 또는 사무엘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 12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뭐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는 6명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한 여섯 명에 대해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35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사들의 역할이 한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했다. 기록이 나오는데 항상 이 성경에서 사사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등장할 때는 그 시대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사사나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50년의 사사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가 아주 불순종하다가 굉장히 공경에 처했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시기에 있었던 사사들을 좀 뺀다고 해도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사들의 숫자만큼 이 사명을 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는 거고, 자기들의 사명을 잃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을 받고 다시 제자리에 서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350년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원래 약속대로 하면은 그냥 그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대로 하면 그냥 저주받고 그렇게 짓밟히는 거로 끝나고 놔버리면 되는데 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들이 저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35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개떡같이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의 왕으로서 이들을 이 땅에 이끈 왕으로서 이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온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집트에서 그냥 먼지처럼 죽어가서 이 민족이 전혀 뿌리도 없이 죽을 그 자리에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주시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비로소 사명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자기들의 욕심껏 살아갈 것 같아서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매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과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리셋하는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그리고 잊어버렸고 그러다가 점차 자기들의 힘이 약한 걸 알고 상대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뭐 이방인이나 뭐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을 하다가 이 사사시대 끝에 결국은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탄이 원하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자기가 높게 서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자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어떤지를.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삶의 온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라는 이 잣대,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온도계가 되는 그 기준,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시내산의 언약, 레위기의 언약이고 그리고 신명기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방법이 거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매 7년, 면제년마다 다시 되새기라 한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되면 결국 흘러갈수록 회복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흘러갈수록 점점점 망가지고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삶은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 뭘과 똑같냐면 거대한 댐에다가 자꾸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 같지만 그 거대함 때문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그런 괴물처럼 나를 덤벼드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골리앗이 되고 그런 나를 결국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준과 이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세속을 닮아가고 세속 닮은 교회가 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물질주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을 보나 교회를 보나 별다를 바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흐름을 보면 그런 불순종의 세대가 만든 결과는 결국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의 사사시대 끝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 언약 백성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심을 보면서 이거를 읽어가다 보면 지금 하나님 당신은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을 좀 왕으로 세워서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효율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이 하나님과의 그 이 결별과 같은 일인지 우리가 이 역사를 봐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대로 그냥 교회라는 그때 당시 교회가 아니지만 율법과 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 종교를 갖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그런 인간 통치의 세상이 됐던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곳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그 죽음과 그 목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절되는 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게 뭡니까? 시작점에 있어서는 아주 이 작은 그 변화, 아주 작은 원인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 뒤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 아닙니까? 이런 나비 효과가 영적인 삶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비 효과가 우리 삶 속에 이게 계속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이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사실 어느 하나도 소홀한 게 없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장의 수준에 있어서 목사인 저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무슨 말을 잘못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인 나비 효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원인 하나가 결국 만들어낸 치명적인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된 이 민족, 이 민족의 왕과 군대를 완전히 지금 겁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하고 그렇게 만든 이 폭풍 같은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나비 효과의 결과를 만드는 그 작은 원인은 뭐였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호수아 1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대충 순종의 결과가 99% 순종했는데 1% 남겨둔 그 불순종이 이런 나비 효과가 돼서 후세대에는 이제 그 민족 전체가 왕을 비롯한 온 나라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2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을 벌였던 그 민족들을 소개를 하는데 31명의 왕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1명의 왕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31개 국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가 거기에 있었던 31개 국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뭐 대마도 조금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미미하고 발톱 밑에 때처럼도 여겨지지 않았던 그 가드 땅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조롱하고 짓밟는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후폭풍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긴 없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어떻게 됐어요? 약간 남았더라. 아주 조금 남았더라. 그런 작은 원인이죠. 그때 31개국을 이긴 이스라엘은 이 대마도밖에 되지도 않는 그 조금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이건 발가락에 뗍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어쩌면 이 약간 남은 존재들을 통해서 종과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속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궈갈 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던 뜻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잡아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똑같은 이 원리가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이 족속을 진멸하러 갔다가 똑같은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아말렉 왕을 잡아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는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주셨던 명령을 그대로 사울에게 줬어요. 누굽니까?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 왕이 됐던 이 사람에게 그 명령을 줬는데 이 사람은 가서 아말렉 왕을 잡아오고 거기에 봤더니 살찌고 좋은 짐승들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서 상 15장 20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뭔가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그러니까 이 잡다한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건 너무나 청청벽력 같은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대충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하려 가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만들어낸 실수가 이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해라. 분명히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이게 하나님께 좀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식의 순종을 하는 거죠. 이런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약속한 게 있고 그것을 읽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에 따라서 자기네 폰을 만들고 애플은 애플에 따라서 자기네 폰을 만드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 아이폰을 갖다가 삼성화 시키면 어떻게 보면 좋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완전히 뭔가가 깨져버린 거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혹시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이게 잘못되는 게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대충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들을 결국은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럼 어떻게 잠재우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처음 언약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고 나도 과거에 잘 모르고 미숙해서 벌어진 이 일들이 지금은 큰 문제로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대충 순종하며 살아간 결과 이스라엘과 사울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명의 길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드는 일을 하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이 패망으로 가고 짓밟히는 역사를 역전시키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말고 이 다윗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후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처럼 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늘 보면서 너 별 보이지? 저 별만큼 네 자녀들을 내가 만들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촛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이 그런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축복의 근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자꾸 뭔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 세상의 원리로 싸우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나아가라, 버려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때 자꾸 기도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명령에 이제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일들, 내가 내 땀을 흘려서 그 요단강을 밟듯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미루고 넘기고 뭐 기도로 풀어가겠다 그러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렵죠.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그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여리고성의 그 성벽을 향해 소리를 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의 순종의 순간을 잠시 자꾸 좀 외면하고 싶고 좀 나도 모르게 자꾸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쉽고 편한 길을 자꾸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나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꾸 쉽고 편리한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변명을 하며 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살아가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핑계와 변명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갖고 뜻을 정하면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강한 걸 들고 나오니까 나는 더 강한 걸 들고 나가겠다.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강한 걸 들고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사무엘이 이 사사로 자라나던 그 시기에 사무엘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4장쯤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이 블레셋과 계속 라이벌처럼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5장과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사사시대 거의 끝이죠. 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패한 거예요. 4,000명가량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큰 패배였죠. 그래서 이렇게 패배했다면 결국은 마치 그 아이성에서 벌어졌던 그 실패처럼 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미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출애굽에서부터 그 기적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었던 법궤, 여호와의 법궤, 여기에 뭔가 신령한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그런 기억들은 있고 그 법궤를 신처럼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에 무슨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봤을 때 400년 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물이 쫙 갈라져서 벽처럼 서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왔겠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이니까 그들도 이 법궤를 메고 이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함성을 치면서 막 이제 이겼다. 이제 완전히 이겼다. 뭐 그랬는지 적진, 블레셋 군대 진영에서도 그런 큰 함성과 뭐 흥분한 소리를 듣고 이게 두려울 정도로 그런 힘을 저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던 그 여호와의 법궤까지 저들은 이것만 있으면 자기들이 막 이 세상에 최고의 신을 섬긴다고 우상처럼 섬기던 그 법궤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힘 없이 하나님 스스로 그 법궤가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세상이 강한 거를 들고 나오니까 자기들은 더 강한 걸 가지고 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뺏긴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이 그 시대의 어떤 그 영적인 풍토를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사무엘이 엘리, 여기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가 교회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 사사로서 자라가는 그 어릴 때 어떤 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세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삶이 그게 달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바르게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이렇게 취하고 먹고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사통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군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떡고물과 자기네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혜택만 바라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들고 이 하나님의 힘만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보겠다고 나간 거죠. 쉽게 말해서 저쪽에서 아주 강한 부적, 이게 무당들이 만드나요? 그런 거 갖고 나왔더니 우린 더 큰 부적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얘기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큰 적을 만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던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잘못 보면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자꾸 동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러한 일들의 원인이 나의 불순종의 작은 씨앗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적인 일인지 대충 순종하던 일들이 지금 와서 큰 일로 터졌는지 그걸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전능한 힘만 믿고 그 힘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뭐 예비군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원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또 들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의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할 하나님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릎을 꿇는다. 이게 겉보면 분명히 기도인데 하나님의 이 기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하며 하나님 편이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 성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는 길에는 목숨을 건 대가가 지불돼야 하기 때문에 자꾸 편리한 방법을 찾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받고 돌아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나오라고 하셨고 지성소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셨던 그 꿈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아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빛과 소금대로 사명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불편해요. 왜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 조롱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먼저 듣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거대한 이런 이 웅장한 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항상 저 강대산 위에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를 찾아가고 천주교 뭐 이런 데 찾아가고 기도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런 예배당이 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라는 건.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뭔가 신성한 힘을 주고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 동상을 만들고 거기다 기도하고 거기다 빌고 거기다 지극정성을 드리게 만들잖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날마다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명자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아니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일은 못한다. 너무 바빠서 그게 안 된다. 이게 뭐가 이 완전히 지금 목적을 상실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겨놓은 죄의 뿌리가 성장하여 큰 결국엔 위협이 돼서 나중에 뭐 그 대부분 뭐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순진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막 믿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교육받고 뭐 대학 진학하고 뭐 이러고 좀 세상 다니다 보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자기가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지금 이스라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만 내가 깨달아왔는데 원래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그 원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뭐 지극정성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뭘 하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점점 아니까 자기가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육의 결과 그런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충분히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뭐 여기 얘기하다 보면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어요. 뭐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실패의 삶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원리에 자꾸 우리는 쉽게 유혹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과감히 좀 버리고 그런 유혹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나갈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루가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업이 나의 직업이 하나님 나의 이 공부가 나의 모든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기 내는 삶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무릎을 반드시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남들은 이만큼인데 난 더 많은 걸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의 생각의 창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창으로 이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 악순환 350년의 이 지속된 이 고리가 되는 이 작은 원인을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어찌됐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이미 버림받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가운데에서 정말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더 뒤로 가보면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사울왕부터 온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그렇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만 배웠고 그런 이 전투적인 그런 전쟁의 전사였다라는 거죠.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자기는 전투 요원이 아니라 이 짐승과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의 이런 고백의 재밌는 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겁먹고 있는 이 골리앗, 슈퍼맨 같은 이 상대방의 모습을 이 다윗의 눈에는 그냥 하나의 그냥 동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골리앗은 마치 슈퍼맨 같이 보였는데 다윗의 눈에는 사자나 곰이나 뭐 늑대나 개나 똑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골리앗이 너무 거대해서 이건 아무리 공격해도 이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 아무개나 던져도 저 맞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콩알만한 표적을 맞추기는 힘들지만 이 큰데 아무데나 던져서 맞추는 게 그게 어렵겠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적을 바라보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얼마나 이들이 잘 싸우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었죠.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한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그 잘못된 현장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원칙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창, 믿음의 창을 통해 볼 때 골리앗이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는 덩치와 그 가진 무기가 아주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창, 이성의 창으로 이거 통해서 골리앗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런 사람하고 누가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무슨 뭐 총을 들고 나가든가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크기, 그들의 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성도인데 이런 말씀의 창이 아닌 자기 생각의 창, 보는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결국 그 기준이 어디 갔냐면 외형의 크기, 자기의 느낌, 거기에 기준이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폈던 것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중국 땅을 다 짓밟았고 일본을 다 짓밟은 다음에 대마도 하나 남았더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의 창으로 보면 아무리 작은 이 조그만 조금 남았더라 이것도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외형적 크기로만 보니까 뭐 약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노예로 잡아 써도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똑같은 그 가드 땅에서 이제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을 하니까 또 그들의 눈은 뭐예요? 외형적인 크기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우린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미사일이 필요하다 뭐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면서 자신의 생각의 창으로 말씀의 창이 아닌 자기 생각의 창으로 삶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현실밖에 보이질 않는다고요. 이 현실 다음에 나타날 영원한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야 믿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도 좀 이상한 방향,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틀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시력의 한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시력의 한계, 청력의 한계가 있는 그런 지경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아야 되겠고 그거를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창, 믿음의 창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이 별을 보면서 내가 너 자녀를 저렇게 만들 거야.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거야. 그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나안 땅이 험악하고 위험하고 그런 것지만 이거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명령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문제라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안목이었고 다윗의 안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 거대한 이 전사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좀 뭔가 큰 걸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골리앗이라는 정말 골치 아픈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의 이 문제를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는 사울이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소년 다윗으로 말미암아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 거대한 이 사람들과 다투어가고 싸워갈 때 너무 우리는 정말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작냐,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으로 나아가 다윗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거대한 골리앗, 이 세상의 것을 분명히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드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남았던 그 1%의 죄가 지금 이런 큰 것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 문제의 크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싸워가느냐. 이것에 너희의 삶의 길이 있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작은 목동, 소년 목동 다윗을 통해서 이 사건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티교회를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18년에 처음을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미 우리가 이 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잘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와 좋은 방법을 가졌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둔한 무기, 다윗은 돌멩이 다섯 개 갖고 나갔잖아요. 그냥 짱돌 다섯 개 갖고 나갔어요. 그거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툴을 가졌고 좋은 조직을 가졌고 좋은 방법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통이든 셀이든 원리는 뭐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순종의 원리가 적용되느냐라는 겁니다. 빨리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갈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른 우리들의 약속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빨리 막 사람 모으고 가는 그런 곳으로 가는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면 그 당시는 나눠질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후세대 속에는 골리앗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네 생각의 창이 아니라 말씀의 창을 통해 나아가길 바란다. 그런 순종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그 용기를 너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본문을 보면 좀 이것도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멩이를 다섯 개를 골랐습니다. 다섯 개의 돌멩이를 집었어요. 그가 집어든 다섯 개의 돌멩이는 혹시 한번 던졌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또 던지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골리앗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골리앗 같은 제 2, 3, 4, 5의 골리앗이 거기 있었어요. 같이. 성경을 나중에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빗나갈까봐 하나를 더 가져간 게 아니라 말씀의 창으로 적을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봤어요. 골리앗 같은 놈이 거기 네 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를 집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볼링핀처럼 보이는 거죠. 볼링핀 무서워서 못 드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볼링핀처럼 몇 개인가 보고 어디다 던져야 되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섯 개를 집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로 갑니다. 21장에 보면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가 배틀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섯 놈이나 있었다라는 거 거기에. 그래서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골리앗 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과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십부개가 장대한 자 이 삽을 쳐 죽였고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요나단이 손가락 발가락 여섯 개씩 가진 이 장대한 자 이 마징가 제트 같은 이런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전부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제2, 제3, 제4, 제5의 그런 골리앗이 죽은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도 다윗의 믿음을 안 거예요. 믿음의 원리 이걸 붙들 때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신의 생각의 창,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과 내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창으로 보는 그 믿음의 성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 크기로 덤비고 양으로 덤비는 그런 원리를 버려버렸고 비록 저들은 나보다 크고 장성하고 강대하고 좋은 무기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다윗만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닮은 그들 또한 골리앗을 죽이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이 골리앗을, 이 문제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쉽게 가는 길, 편리하게 가는 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젊은 이들이 있을 때 지금 뭔가 사회를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사회 나왔을 때 뭔가 정신없이 싸워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본질을 잊게 된다면 혹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한 이 길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다시 2018년에 생명을 낳는 생명의 셀 세우고 지금 시작을 하는 이때 우리 리더들도 이런 원리들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속도를 맞춰 쫓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다 못 쫓아왔어요. 그러나 다윗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이 교회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괴롭히던 그 문제가 무너지더라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리더들이 그런 길들을 걷기를 바라고 또 우리 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호주에서 이 새로운 문화와 싸워가고 이 안에서 준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정말 그런 제2, 제3, 제4의 다윗을 닮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말씀의 창으로 말씀이 아니다 할 때는 그것을 그릇된 그 잘못된 걸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잘 다루는 잘 다스리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완전히 뿌리 뽑는 정결함,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말하시는 거예요. 뭘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불신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잘 다루는 방법, 하나님이 어디까지 괜찮다고 하실까?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함을 배워서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고백과 이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삶이란 즉각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가 망설이지 않고 그냥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또 신정 순종한 순종의 삶이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애굽에 잡혀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계속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그는 거절하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힘. 진정 순종한 순종의 삶은 그래서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핑계치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달려가는데 제가 왜 안 와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제가 못 오니까 내가 그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순종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창으로 보는 진정한 순종의 삶은 자꾸 다음 조금 바빠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내 시간을 조절하고 내 모든 것을 조절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적인 사명의 길에 서는 거. 자신의 생각의 창이 아니라 믿음의 창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므로 다윗처럼 골리앗 다섯이 오더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좋은 나비 효과를 후대에 여러분 남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말씀 그대로 하는 좀 불편하겠지만 어렵겠지만 좁은 길이요 좀 험난한 길이겠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일들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약속과 말씀의 창을 통해 보는 이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이런 길들을 좀 쉽게 가려고 하는 대충 순종, 유사 순종을 통해서 잘못 이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순종함으로 끊은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이루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